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3강, 누가복음의 역사 편찬, 저작권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디하여 크레이그 키너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3, 누가복음의 역사서입니다. 처음 두 세션의 대부분에서 나는 성경 밖에 있는 고대의 많은 자료를 다루었고, 박사 과정 학생들은 내가 박사 과정으로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그들 각자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자주 내곤 했습니다. 고대 역사가를 연구하기 위해
Φουτσι διδες πολίβους τάτσιτους Σουετόνιους, Διοκάσιους, Χαλικαρνασους, Διονύσιους, Θεοδόρους Σικούλους, Απιάν.
그런 다음 그들은 각자의 역사가로부터 통찰력을 얻고 각 역사가에 대해 간략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이제 본문에 조금 들어가게 되어 기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 1대 사언 누가가 사용할 수 있었던 자료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앞서 서면 자료와 구전 자료를 언급한 바 있는데 누가는 이를 자신의 연구를 통해 확인하거나 어떻게든 철저한 지식을 얻어 그 자료가 이미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졌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마도 62년에서 90년 사이, 아마도 70년대 초반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연대를 더 늦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70년대를 옹호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할 무렵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한 장 1절을 기록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가 마크를 이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매슈와 공통된 내용을 공유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내력을 저술하려고 착수한 사람이 많이 있느니라. 이제 우리보다 45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 기억상실에 가려져 있는 걸까요? 우리 중에는 실제로 45년 전의 사건을 기억할 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약 45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중요한 사건, 그들의 삶의 중요한 사건, 여기저기의 세부사항, 기억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건, 특히 여러 사람이 알고 접촉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히 그 이후로 그들이 정기적으로 이야기해왔던 것들이라면 예수의 제자들이나 아마도 누가 자신이 경험한 일들에 대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45년은 일부 학자들이 취하는 접근 방식인 기억상실증에 모든 것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할 만큼 긴 시간이 아닙니다. 누가는 자신이 구전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과 같으니라. 글쎄요, 패러디미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이 용어는 구전 전통에 관해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정보를 받고 수업을 듣는 매우 신중한 구전 전통을 가리키는 기술적인 용어였습니다. 그것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습니까? 96세의 내 이웃인 애너 골릭과 애너는 미국 문화가 라디오에 의존하고 텔레비전에 의존하고 이제는 인터넷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기 전에 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언가를 찾아보고 싶다면 위키피디아 등을 방문하세요. 정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해당 기사가 편집된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그곳으로 갑니다. 사운드 바이트와 비디오 바이트로 정보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랄 때는 미국 문화에서도 사람들이 현관에 앉아 자기 부모 세대, 부모 세대 등의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애너는 17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 중 일부는 공개 기록이 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내가 가서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이야기가 정확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정보이며 그녀는 노년에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다른 부분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녀의 기억은 꽤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많은 사회, 많은 전통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제 아내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7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내 아내는 지금은 젊은 세대의 구전 역사가 많이 사라졌지만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기록하기 위해 가족 역사에 매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근대성이나 포스트 모더니티 또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는 포스트 모더니티로의 전환에서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말이죠. 어쨌든 구전 전통은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글쎄,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점은 고대의 암기입니다. 저는 복음서의 메모, 말, 모음집, 아람어 리듬에 대한 증거 및 교회에서 목격자의 명성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기억과 고대의 측면에서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강한 기억을 가진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사실상 문맹인 여행하는 음유시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전체를 마음속으로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은 너무 두껍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 권의 책을 의미합니다. 고대 기준으로 보면 각각 24권씩 48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꾼들은 이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 연설가나 정치인 또는 웅변 훈련을 받은 사람을 위한 웅변의 다섯 가지 기본 작업 중 하나는 연설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암기하는 암기, 메모리어였습니다. 그런 다음 연설할 때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설은 대개 2시간 길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가끔 노트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메모를 다 외워서 볼 필요가 없었어요. 초등교육은 초등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특징이 암기인데 유명한 선생님들의 말씀을 자주 외우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누군가가 초등교육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 것입니다. 그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아직도 그 말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말을 많이 배울 만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스승의 제자들이여, 이것이 바로 선진교육이었습니다. 교사의 제자가 있었던 3차 교육 형태인 그리스 학교에서는 철학에 초점을 맞추거나 더 자주 수사학, 말하기 또는 웅변술이 더 실용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물론 유대 민족에게는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었죠. 어떤 사람은 종종 10대 중반에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10대 중반에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아마도 평균적으로 10대 중반이었을 것입니다. 결혼한 피터는 나이가 좀 많았을 수도 있지만 결혼을 시작했을 때는 아직 20살도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스승의 제자의 주된 책임은 스승이 가르친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그 사상학파의 일부로 남아있는 한 그들은 스승이 가르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철학적 제자라면 계속해서 그것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철학학교의 많은 창립자, 많은 현자들, 그들의 가르침은 지역사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추종자들에게 출판되지 않도록 남겨두었지만 기원전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종종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이 가진 1차적인 책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뭐 그것은 허용되었습니다. 내 말은 누구도 당신이 선생님의 말에 동의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중하게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말을 만들어 그들의 입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극적인 예는 피타고라스 학파가 때때로 제시하는 예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제자들은 전날 들었던 모든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테스트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쯤 놔두겠습니다. 그러나 피타고라스 학퍼맨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루컨의 이색이 작품을 읽습니다. 그는 일부 철학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들은 전날 들었던 모든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승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스승의 행위도 배울 것입니다. 내 말은 가르침이 좀 더 정확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도 정확한 문구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의역은 표준 연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르침을 배울 것이지만 그들의 행동에서도 배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후기 랍비들의 경우 이 랍비들은 이전 랍비들의 행위를 배우고 때로는 법적 판례로 사용했습니다. 글쎄요, 랍비 누구누구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토라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논쟁으로 인용할 것입니다. 한 가지 과장된 이야기, 극단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랍비가 침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자기 침상 밑에 있는 제자를 보고 깜짝 놀라 이르되 네가 내 침상 밑에서 무엇을 하느냐? 제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승들의 모범에서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내 침실에서 너희 중 누군가를 발견한다면 너희는 이 강좌를 낙제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점수를 매기지 않는 한 내가 아는 내 강의의 성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신이 낙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사의 제자들은 교사가 행하고 가르친 것으로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것들은 나중의 생활과 명언 모음집으로 모아졌습니다. 메모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유대 전통에서는 후기 랍비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주로 구두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로 암기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은 더 큰 자료 블록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메모를 했습니다. 랍비들은 제자들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종종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형태로 말했습니다. 한 랍비는 자신의 제자가 물 한 방울도 잃지 않는 저수조, 즉 물탱크와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저는 랍비 문헌에서 그것을 발견했고 다른 사람들도 랍비 문헌에서 그것을 인용하고 우리는 모두 같은 예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더 넓은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랍비 문헌은 여러 세대에 걸쳐 보존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일부 구전 전통이 뒤섞이는 등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의 공생활 이후 한 세대 안에 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세기 초 파피아스가 말했듯이 그가 베드로에게서 그것을 얻으면 그 내용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돌아가서 일반 인물의 서로 다른 고대 전기를 비교했는데 중복 정도가 너무 커서 서로 다른 작가가 있더라도 한 세대 또는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누군가에 대해 글을 쓸 때 우리는 그들이 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수많은 자료가 놓여 있고 그것에 대해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것을 오해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내용은 매우 정확합니다. 이제 랍비의 제자들은 약간의 메모를 할 수 있었지만 주로 구두로 작업했습니다.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랍비들이 구술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3세기 초, 즉 220년이나 225년경이 되어서야 이 내용이 기록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랍비들이 말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1세기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암기 관행과 토라를 구두로 암기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억력은 고대의 많은 서양인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매우 널리 평가되었습니다. 우리는 놀랐습니다. 기억력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였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더 들 수 있다면, 나는 문맹 바오즈즈의 예를 들었습니다. 장로 세네카, 세니커 더 엘더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기억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극명하고 생생한 예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2000개의 이름을 들은 다음 방금 들었던 순서대로 정확하게 다시 반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200행의 시가 주어지고 그 구절을 역순으로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억이군요. 그는 말합니다. 이제 나는 늙었습니다. 나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네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기대치를 낮춘 후 그의 작품인 칸트러버셔에서 100개가 넘는 선언문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것은 웅변 학교에서의 연습 연설이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연설 중에서 웅변 학교 동료들의 연설을 연습하세요. 이제 저는 설교학을 배웠고 첫 번째 설교학 수업이 기억납니다. 아니, 두 번째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설교 시간에 나는 첫 설교의 본문과 일반 주제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마도 내가 말했을지도 모르는 것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방에 있던 다른 사람이 무엇을 설교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방에는 거의 100명의 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네카만이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매에 가서 하루 종일 듣고 아무 메모도 하지 않은 사람의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판매된 모든 품목, 판매 대상, 판매 가격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 낭독회에 가서 시가 낭독되는 것을 듣고 일어나서 그건 표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시를 훔쳤어요. 나는 그 시를 썼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낭송했습니다. 앞에 있던 사람은 그 말을 기억할 수 없어서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사람이 아니요, 농담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읽는 동안 나는 그것을 외웠습니다. 글쎄, 기억은 꽤 정확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는 기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문맹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음유시인이 있어요. 또한 많은 문화권에서 기억력은 읽고 쓰는 능력에 반비례합니다. 내 말은 당신이 물건을 찾아볼 수 있을 때 그것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문화권에는 일부 꾸란 학교의 학생들이 아랍어로 많은 양이나 꾸란 전체를 암송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랍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전에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때때로 학생들은 메모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더 흔했지만 헬레니즘 문화는 갈릴리와 유대, 특히 특정 집단과 특정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확립되었습니다. 그리스 제자들의 기록은 꽤 정확할 수 있습니다. 철학학교와 웅변학교 모두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웅변학교의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퀸트리언은 로마의 수사학 교수였습니다. 그의 학생들은 남학생들이었는데 그들은 그의 강의에 대해 아주 풍부하고 세심하게 메모를 했고 나중에 그 메모를 가지고 협력하여 나가서 그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했고 그에 대해 그는 반응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제가 문법의 일부 부적절함 등을 고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가 먼저 그것을 실행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즉, 나의 실수까지 고쳐주셨고,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혹시 필기를 하시고 제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실 계획이시라면 제가 어떤 실수에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공동저자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이미 내 사도행전 주석과 다른 저작물에서 이 내용의 대부분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을 메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적어도 예수님을 따른 세리마태나 예수님을 따른 세리레위가 몇 가지 기본적인 메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부활 직후에 만일 그가 이전에 그것들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곧 그것들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초기 기독교 전통이다. 나는 파피아스가 그렇게 말한 것 같다. 비록 내 생각에는 파피아스가 아마도 현재의 마태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급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 가르침을 혼동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메모하는 것은 가능했고 누가가 여행일지를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의 경우 아마도 누가도 메모를 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복음서에는 종종 아람어 리듬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부 갈릴리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예수께서는 아마도 이중 언어를 구사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적어도 예루살렘에서는 때때로 그리스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갈릴리 시골 지역에서 종종 아람어를 사용하여 갈릴리 농부들에게 강의했을 것입니다. 농부들의 모국어이자 주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마도 꽤 일찍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주의자들로 인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했던 유일한 공유 언어인 그리스어로 전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속담은 아마도 꽤 일찍 번역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번역되었을 것입니다.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적어도 우리나라의 영국인들이 단일 언어를 구사한다는 농담이 있지만 그런 농담은 제쳐두세요. 콩고 출신의 제 아내는 다섯 개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녀는 한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녹티버를 말할 것이고 키트생이로 바꾸고 프랑스어로 바꿀 것입니다. 그녀는 냉알러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녀와 통화하는 동안 냉알러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을 하면 그녀는 영어로 대답할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언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번역할 때, 때로는 한 언어의 비유적 표현이 다른 언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녀는 마음속에 이러한 다양한 트랙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저글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 중 많은 부분이 아주 초기에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아람어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의 연설에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어로 사람의 아들에 관해 자주 읽는데 이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어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샘족주의입니다. 히브리어인 벤 에덤과 아람어인 바어, 어니시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리스어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관용구로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람어 리듬을 재구성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많은 것들이 주에 깊게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나는 마태복음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지만 예수님의 많은 말씀은 유대와 갈릴리의 관습, 유대와 갈릴리의 비유적 표현, 말, 사상, 심지어 그분의 이야기 비유 형식을 반영합니다. 이는 후대 교회에서 따랐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동부지중해 세계의 디아스포라에서 그리스어로 사용되었던 것들이 아닙니다. 내 말은 지중해 세계의 유대와 갈릴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가 자신이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를 더 나은 그리스어로도 자주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보존했음을 보여주는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목격 증인들은 초대 교회에서도 여전히 두드러졌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사실상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 바울이 확실하게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작품의 세부사항은 진정한 지역 회중에게 전달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것이 진짜라는 데 동의하지만 그들은 1세기 중반까지 교회의 지도자들을 언급합니다. 1세기 50년대에는 예수님의 주요 제자인 베드로가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를 알아머 이름인 케파, 그리스어로 음역하면 케바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역시 가까운 제자 요한, 그리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 누군가가 가족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세계의 다른 지역의 교회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도 알려져 있고 존경받습니다. 그리스와 소아시아에서는 이러한 목격 증인들이 초대 교회에서 여전히 두드러지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관한 정보를 얻는 주요 출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대인들도 고대 역사가를 연구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최고의 정보를 얻으려면 목격자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에 관한 일부 자료를 다룰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자료를 다루다 보면 저자가 살았던 시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과 누가가 사건을 기록하는 사이의 시간 간격은 훨씬 더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몇 가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초기 사도들은 충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진실임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으로 인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짓이라고 알고 있는 것, 특히 전체 그룹이 아닌 것으로 인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물을 보았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이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증언이 종종 경시되고 실제로 유대법과 로마법에서도 무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관한 여성을 언급합니다. 요세푸스는 여자의 증언은 그들의 성별이 경솔하고 무모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과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누가도 철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내가 주에 깊게 조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도 할 수 있었고 나는 철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언제 이러한 철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또는 언제 조사할 수 있었습니까? 최고의 헬레니즘 역사가들은 실제로 사물을 조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누가가 아마도 갈릴리의 여러 지역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다면 1세기 60년대에는 안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한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어만을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누가는 다른 여러 곳으로 가서 적어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럼 루크는 어때요? 그는 언제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글쎄요. 우리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16장부터 28장까지는 우리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의 일부에서 우리는 이미 목격자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 이야기에 대한 증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야기에는 유대에서 바울과 함께 보낸 최대 인연이 포함됩니다. 2427년에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최대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와 함께 있었고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1장, 2장에서 로마로 가려고 떠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와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누가가 유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중 대부분은 유대 해안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소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유대인 인구가 많았고 유대인 기독교인 인구도 많았습니다. 그는 태고로 돌아간 옛 제자 므나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교회 초기부터 신자였던 복음 전도자 빌립이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폴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거기에 최대 2년 동안 머물렀어요. 내 말은 그 사람은 폴과 꽤 많이 함께 지냈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방문객이 허용되었습니다. 사실 때때로 그들은 뇌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부패한 총독 벨릭스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와서 물건을 가져오고 돌보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과 함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는 폴의 이야기를 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4분의 1 동안 그는 실제로 대부분의 일을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이미 교회의 상식이었던 것에 호소합니다. 사절리는 너희로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아마도 이 비디오의 이전 세션에서 제가 고생물학에 대해 강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사실 당신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고 있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은 청중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모순되는 내용을 꾸며내고 그에 대한 그들의 지식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다시 루크와 인터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루크가 인터뷰한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가 그들을 인터뷰하고 나의 증인들에게 이 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가가 이에 대한 데오빌로의 지식에 호소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루크는 자신의 임무를 이미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누가가 기록하기 전에 알려진 정보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을 통해 일어난 기적에 대해 청중의 지식을 인용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사도의 표적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실제로 그들을 봤거나 그가 그것에 호소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관한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이후의 논쟁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병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글쎄요, 사도행전 15장의 큰 쟁점은 대략 50년쯤, 즉 1세기 중반쯤이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큰 쟁점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가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읽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을 무작위로 만들어낸다면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라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라 말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최초의 신약성서 저자인 바울은 적어도 역사상 이 시기에 우리 대부분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연대 측정에 따르면 최초의 신약성서 저자인 바울은 때때로 누가복음을 포함하여 공관복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을 증언합니다. 부활 전통과 그 증인들, 성만찬이 전해지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마가복음 14장, 고린도전서 11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 내용은 확실히 일치합니다. 이혼에 관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구별하고 예수님과 의견을 달리하지 않고 단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자격을 부여할 뿐이지만 그 상황에 대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때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가르침과 매우 흡사하며 나는 다른 곳에서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예수의 윤리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작가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면 공관복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가 언급한 많은 것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오늘날 우리를 위해 보존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처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중복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사도행전에는 소설에서 발견한 것보다 외부 역사와 더 많은 관련이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과 비교할 만한 소설은 없으며, 이는 차얼즈 텔버트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에서 28장에서 사도행전과 외부 역사의 대응은 소설도 없고 고대 소설도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서지어스 폴로스의 가족으로 알려진 서지아이 폴리아이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는 어쨌든 총독의 이름을 만들기 위해 많은 대담함을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이고니온은 1406년의 프리지아 민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와 달리 리스트라는 현지 언어인 1411년을 보존했습니다. 사람들이 1412년 같은 지역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지역 비문에서 짝을 이루었습니다. 남쪽에서 보면 리스트라보다 먼저 데르베에 옵니다. 1601 소아시아 내부에 관해 무엇이든 그것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곳에 가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루크가 직접 거기에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렇게 한 소식통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였으므로 그 인구를 데이모스라 부르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관리들은 마케도니아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마케도니아에서만 폴리타르코스, 팔러타우치즈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17장에서 그 권리를 얻었습니다. 18장 2절에서 클라우디우스의 추방에 대해 말하면, 글쎄, 그것은 알려진 클라우디우스의 추방 시간과 일치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버렐의 백과사전에서 그 날짜가 49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그것이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칼린 히머는 실제로 이 자료를 200페이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이용 가능한 서신의 종류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제공할 뿐입니다. 19장 35절에서는 에베소 지역의 천부장에 대한 칭호가 그로마투스였습니다. 글쎄요. 마을에 가면 문서를 작성하는 마을 서기관인 그로마투스, 그로머터스가 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르테미스는 여신, 즉 여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신은 그녀를 여신인 히더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폴로와 같은 남성 신이라면 그들이 말하는 신인 히더에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에베소 지역의 비문에서는 에베소의 아르테미스를 그 사람, 히더에즈,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적 용법은 사도행전 19장에서 가끔 발견되는데 이는 마치 에베소에 있었던 누군가로부터 보고가 나온 것처럼 들립니다.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여행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에베소 밖에서는 많이 찾을 수 없습니다. 1938년, 로마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총독이 법정을 여는 관습. 20장 4절에서 베레아의 이름 베레아의 형태는 그 지역의 비문에 들어맞는다. 포니아 문에서 온 사람들과 군인들이 계단을 내려와 바깥들에 있는 군중 속에서 바울을 끌어내는 측면에서 누가가 기록한 성전 지형을 확증합니다.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 클로디어스 라이지어즈, 글쎄 누가는 이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시아스, 라이지어즈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전 로마 황제, 즉 그가 시민권을 받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글쎄, 그것은 최근 시민권 취득에 적합합니다. 이는 클라우디우스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로마 시민권을 꽤 많이 팔았다는 사실과도 일치합니다. 그의 통치 말기에 시민권은 또한 더 저렴해졌습니다. 이것이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일 것입니다. 나는 시민권을 얻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그러자 바울은 내가 시민으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당시의 올바른 대제사장이다. 펠릭스의 임기는 서술 날짜와 일치합니다. 또한 벨릭스에게는 시간이 흐르면서 세 명의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이때 그가 가진 아내는 유대 공주인 드루실라였습니다. 그녀는 어그리퍼 투와 버니스의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이때 펠릭스와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소설가가 돌아가서 연구할 일이 아닙니다. 안티파트리스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사이의 정류장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제 그곳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기병대가 가이사랴로 가는 동안 이방인들이 보병을 구원하여 돌려보내기에 적합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 갔을 때 벨릭스는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묻습니다. 글쎄, 그는 실리셔 출신입니다. 그러자 펠릭스가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직접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내가 직접 처리하기를 원하는 내 상사를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시리아 지방은 길리기아 지방에 합류했고 단지 일정 기간 동안만 길리기아 지방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므로 벨릭스의 직속 상관인 길리기아의 총독도 길리기아를 다스린 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을 받기 위해 바울을 자신의 지역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2427년에는 포르키우스 페스투스, 포어시어스 페스터스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바로 그때에 일어났습니다. 포르키우스 페스투스, 포어시어스 페스터스는 실제로 재임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성격에 맞게 행동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식은 요세푸스에도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나는 아그리빠 1세가 요세푸스에서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그리퍼 2와 버니스는 말하는 역할을 맡지 않지만 거의 요세푸스에서 우리가 보는 방식과 연관되어 행동합니다. 베레니케는 바로 이때 그녀의 오빠인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버니스는 어느 시점에 결혼을 했으나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다시 오빠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오빠와 함께 있었다. 내 말은 소설가는 이것을 정확한 연도까지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그리파와 버니게는 새로운 관리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베스도가 직위를 받은 직후에 그들이 베스도를 방문하여 직책을 맡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에서 바울의 로마 항해, 여행 일정, 기상 조건, 선원들의 행동은 배가 정확히 어디로 날아갔는지, 거기에 도착하는데 며칠이 걸렸는지 등등. 이것은 19세기에 이런 종류의 폭풍 속에 있던 한 선원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자유주의 학자로 알려진 아돌프 폰 하르낙, 에이도프 반 하원액, 은 바울의 편지가 사도행전을 확증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적을 제외한 사도행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적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들은 사도행전을 확증하며 그 예를 39개나 제시합니다. 다음은 그중 일부입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지이다. 바울은 그것을 확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다른 유대 사람들이 유대 교회들을 박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 교회들은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있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15장 31절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열두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전서 15장. 바나바는 사도였지만 고린도전서 9장과 15장에서 열두 사도 중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열두 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특히 지도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9절에서도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피터는 여행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은 열두 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들의 그룹을 이끌며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 바나바는 바울의 초기 선교 사업에서 수석 동역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과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들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루크도 그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에서 마가가 실제로 바나바의 친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그를 옹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라는 바울의 동료였고 디모데는 에게해 지역으로 이동할 때 후기 선교 사업에서도 그의 동료였습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는 부하입니다. 사일러스는 동료처럼 보입니다. 디모데는 부하이지만 바울은 그룹의 주요 리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초기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위해 꽤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비록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세례는 입문을 위해 사용됩니다. 두 가지 모두의 세례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관련된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둘 다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전서 15장, 빌립보서 3장.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와 동등하거나 유사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계시로 다메섹 근처에서 회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전서 15. 바울이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을 탈출함.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이 그 후 예루살렘으로 갔다. 갈라디아서 1장.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함. 로마서 15장.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의 도시들은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있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남갈라디아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제가 자료를 통해 연구해 본 결과 대다수의 학자들과 소아시아를 연구하는 대다수의 고전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남부 갈라디아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사도행전에도 들어맞는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사도행전 13시 38분, 39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뭐, 하르나기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것 같은데, 비단 하르나뿐만이 아닙니다. 제이벨 기사에서 타머스 캠벨은 우리가 그의 편지에서 얻은 바울의 연대기가 사도행전의 연대기와 매우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 중 일부는 단지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여행 중이라면 로마로 뛰어갔다가 그 사이의 도시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대응이 정말 대단하네요. 박해, 갈라디아서 1 회심, 갈라디아서 1 바울이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 부분은 사도행전에는 없습니다. 비록 나바테아인들이 그 주변 지역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다메섹의 민족왕과 한 말 때문에 나바테아인과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위. 그는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는 다음으로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그는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는 빌립보로 갑니다. 그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는 아테네로 간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고린도로 갑니다. 그는 에베소로 갑니다. 그는 트로아스로 갑니다. 그는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그는 고린도로 돌아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갑니다. 이제 우리는 한 출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른 출처에서 입증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가끔 쓰는 편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전기를 제공하지 않지만 그 이유 때문에 서신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제기된 반대 의견에 대해 피라우어는 누가의 비바울주의 신학을 비판합니다. 글쎄요, 모두가 루크가 자신의 말로 연설을 썼다는데 동의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표현을 일부 사용하지만 대부분은 누가가 자신의 말로 쓴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일부 연설은 아마도 사도행전 20장에서와 같이 바울 자신의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강조점은 교사의 강조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말은 나는 항상 어떤 점에서 나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내가 선생님들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여전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들에게 책을 헌정했지만 우리가 항상 모든 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피 샌더스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나는 복음서에 나오는 역사적인 예수를 이피 샌더스, 이피 샌더즈, 와 짐 찰스워스, 짐 차얼즈워스에게 헌정했지만 에드는 내가 모든 점에서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요한복음 주석을 요한복음 연구의 박사과정 멘토였던 디 무디 스미스, 디 무디 스미스 에게 헌정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그를 지지하고 감사하며 여전히 그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이 모든 것에 대해 항상 교사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강조점은 교사의 강조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로마서 한 장의 자연신학과 대조하려고 시도한 사도행전 17장의 자연신학은 만약 당신이 신약학자이고 약간 다른 강조점을 지적하려고 한다면 예, 훌륭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고전주의자이고 고대 철학자들 사이에서 자연신학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였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실제로 사도행전 17장과 로마서 한 장은 꽤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들은 그 당시에 이용 가능했던 것에 더 넓은 틀에 들어맞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0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있고 13, 38, 39절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 자신의 표현과 매우 유사한 표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 20장에 있습니까? 글쎄.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연설이 있을 때 루크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페이라우어가 지적한 주요 문제는 바울이 율법을 지킨다는 점인데 이는 현재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서신서에 대한 페이라우어의 신학적 오해를 반영합니다. 이피 샌더스와 다른 사람들이 이를 내놓았지만 이피 샌더스뿐만이 아닙니다. 내 말은 사람들은 그에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파이라우어가 생각했던 것처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 19에서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에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자같이 되었으나 자기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나는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과 같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았습니다. 글쎄요, 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만의 문화였거든요. 따라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는 등 바울이 때때로 자신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글에서 때때로 누가가 묘사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상황을 수용했습니다. 바울은 채찍질 39대를 맞으며 이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글쎄, 그가 회당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면 그는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에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단지 내 유대인 관계를 부인했을 뿐이고 그들은 그를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루크가 묘사한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의 역사학에 대한 몇 가지 관찰. 자, 이것은 단지 내 관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누가 행전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누가의 정확성에 대한 도전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됩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장의 비공개 연설은 사람들이 질문을 제기하는 주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이하에서도 비공개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그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곳, 즉 고대 역사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곳에서 가장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 연대순으로 일치합니다. 마가복음의 내용과 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공유한 자료를 보존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질문이 가장 많이 제기된 곳은 연설이었습니다. 책 내용의 약 4분의 1에서 연설의 정확한 비율은 학자마다 다릅니다. 서술적 맥락을 포함하는지, 다른 대화를 포함하는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책 내용의 약 4분의 1 정도입니다. 연설의 대부분은 사과하는 연설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의 비난에 대한 답변. 사도행전 22장에서는 군중 앞에서, 사도행전 24장, 25장은 짧게, 26장은 총독 앞에서 변호하는 연설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의 회당 설교처럼 복음주의적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17절에서 농부들에게 말할 때 성경에 호소하거나 자연에 호소합니다. 또는 바울은 그리스 시인들에게 호소하고 구약 신학 사이에 공유된 몇 가지 모티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에서 헬라 철학자들의 연설이 나옵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연설입니다. 글쎄요, 역사가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설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가능성 있는 연설 사건을 요약하기 위해 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연설이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거나 어떤 경우에 연설이 확실히 행해졌다면 역사가는 때때로 요세푸스를 제외하고는 그 경우에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최대한 가까운 연설을 작성할 것입니다. 과시하고 싶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전달하기 위해 때때로 그들은 여러분이 하는 곳에서 프로소포포이아, 프로사포피어, 라고 불리는 것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여기서 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분명히 표현한 일반적인 견해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설문을 문자로 쓰는 프로소포포에야, 프로사퍼피어. 좋아요. 여기 누군가 반대하는 장군들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 로마 장군이 말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로마 장군은 카르타고 장군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살아남은 목격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로마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상황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역사가들이 가능한 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사물과 세부사항을 채우고 이야기를 구체화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추론을 통해 작업했던 연설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사건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설은 얼마나 정확했나요? 그것은 누가 그것을 썼는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사다에서 연설한 요세푸스는 꾸며낸 연설의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조시퍼스는 시케리아의 그룹의 지도자인 엘리니저가 굴욕을 당하지 말고 로마인들이 우리를 정복하도록 하라고 말하는 연설을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죽이자. 그래서 그들은 모두 스스로를 죽였습니다. 스스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로마인들이 와서 그들이 모두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설에 대한 요세푸스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숨어서 살아남은 두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들이 연설의 출처였다는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은 이 급진적인 민족주의자가 플라톤에서 파생된 것과 같은 언어로 영혼의 불멸에 대해 이야기하는 연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집단에서 여성 교육 수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아마도 엘리이저가 그것을 할 수 있었더라도 그 연설을 재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세푸스는 아마도 그 연설을 구성하는 데 있어 자신의 수사적 기술을 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청중 모두는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연설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인물이나 캐릭터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가능한 경우 대개 기본적인 추진력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말 그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역사학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의역은 그들이 문자 그대로 접근할 수 있더라도 표준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후기 역사가들은 종종 이전의 역사가 연설을 간단히 다시 썼습니다. 일단 역사에 있으면 출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에 대해 쓴 최초의 역사가가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첫 번째 사람들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고 적어도 연설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설은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그것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사가에 달려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0세기 초 사도행전 학자인 데벨리우스는 역사가들이 연설을 수사적으로 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사실입니다. 이는 사용 가능한 소스가 있을 때 소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대 역사가들 중 가장 조심스럽지 않은 리비조차도 폴리비어스 연설의 기본 내용을 따르며 폴리비어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자료가 우수하며 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은 아마도 연설이 매우 정확하게 보존되었고 연설이 방금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메모를 했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그것이 가능할 때 요점을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내용을 작성할 때 가능한 경우 프로사포피어를 사용하여 연설가의 스타일과 적절한 연설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역사적 진실성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최대한 가깝게 잡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진정성은 고대 역사, 서술이 현대 역사, 서술과 동일한 장르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인위적으로 부과된 기준이 아닌 자체 장르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진정성은 현대 역사가가 판단하는 방식과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마도 누가는 그가 누가복음을 썼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같은 역사가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과 동일한 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은 특히 그가 동일한 소스를 사용할 때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몇 가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없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상당 부분은 누가의 확실한 출처와 비교할 수 있는 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마크의 문법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연설과 관련하여 누가는 적어도 이 연설의 많은 내용에 접근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내 말은 오순절 날 베드로의 연설은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했을 것이다. 세부사항은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히 그가 말한 종류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며 그가 참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들 중 일부는 우리가 논쟁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한 종류의 것입니다. 그것은 고대 역사학의 장르에 속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경우에 말한 내용을 모두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말한 것임을 알고 있다면 연설에서 그런 종류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설 자체는 기억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되었으며 이 중 많은 부분이 보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수상 역사가들은 요세푸스처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들 엘리트 역사가들 중 상당수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연설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정교합니까? 내용이 길어요? 사도행전에는 연설 요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짧은 연설입니다. 사도행전 두 장도 연설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연설 전체를 읽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2장 40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여러 말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럼 연설 요약입니다. 루크는 자신의 수사를 과시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루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려고 나섰습니다. 그는 일관된 주제를 제시하기 위해 편집하지만 케치 다드가 오래전에 지적했듯이 사도들이 자주 설교했던 상당히 일관된 주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서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사도적 메시지는 그것이 사도적 설교의 핵심이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 전반에 걸쳐 일관성이 있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단지 고대 역사가들의 연설에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를 그것과 비교한다면 심지어 기본적인 역사학적인 근거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른 많은 고대 역사가들의 연설을 존중할 이유가 있는 것보다 누가의 연설 기록을 더 존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대하여 크레이그 키너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3, 누가복음의 역사서입니다.